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바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이지만 또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붙들 때마다 언제나 나타나 주셔서 우리의 크신 도움 되시고 피난처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케 하시며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우리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계신 성도님들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할수록 좀 더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길에 많이 비유합니다. 이 길을 보면 오솔길도 있고요. 정말 저 대로처럼 펼쳐진 저 신장로도 있고 또 때로는 참 올라가기 어려운 이렇게 좀 오르막길도 있고요. 또 내가 원치 않아도 빨리 더 내려가야 하는 이런 비탈길도 있죠. 참 이렇게 다양한 길들을 아마 우리가 걸어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길을 홀로 걸어왔고 또 때로는 누군가와 옆에서 또 때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또 어느 때는 책임져야 할 짐을 어깨에 이고서 이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길들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요, 때로는 그 길 가운데 이 갈림길이 나타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을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또 나름대로 조사해봐서 내 스스로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아이고 그 길을 갔으면 안 되는데 하는 후회되는 그런 길들이 사실 있기 마련이지요. 그 길을 걸은 지는 오래됐지만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해보면 아직도 이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혹은 참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는 혹은 어떤 잊었다 생각하는 그 감정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용솟음 칠 만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큰 어떤 무게가 있는 그런 선택들을 우리가 한 적도 있죠. 참 사람이라는 것이요,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또 후회 없는 인생이 없기에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면 아, 남들이 알까봐 부끄러워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일 만한 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또 후회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마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를 좀 지웠으면 좋겠다 하고 싶을 만큼 모두가 그의 실수를 아는, 그의 실패를 다 아는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요, 이 성경에서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뭐 삼척동자도 요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멀리 이 배를 타고 떠나가다가 이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던 그 정도 이야기를 다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자신이 이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는지, 이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어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지요. 한번 이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죄 안 지었나? 그는 심지어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또 사람까지 죽이기로 했는데 그에 비해서 나는 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요나가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베드로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따지고 보면 예수님 말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요나가 이 자리에서 자기를 좀 변명을 더 하자면 나를 이렇게 죄 지었다라고 비난하는 그 당신도 남에게 말 못하는 이 숨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요나가 정말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어찌 보면 이 불순종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이 선지자로 뽑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지은 이 불순종의 특징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나오는 이 불순종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완의 불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미완의 불순종.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그 불순종을 미완의 불순종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선교에 어떤 부르심이 있어서 참 오랜 시간 훈련해서 선교지에 갔어요. 그래서 내 평생을 거기에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다 보니까 막 이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막 돌이 날려오고 이 생명의 위협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하고 포기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사명과 소명이 있는데도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는 내 연약함과 내 나약함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미완의 불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전도해야 하는데. 참 하나님 말씀 더 내가 전파해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이 두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다 미완의 불순종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또 다른 불순종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악질적인 불순종. 이름만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확 오시죠. 이것은 내가 연약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의적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라고 아예 결심하고 처음부터 이 죄를 짓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을 말하는 거죠. 이 요나가 지은 죄는 어느 것일까요? 미완의 불순종인가요? 아니면 악질적인 불순종인가요? 네, 답이 나오시죠. 요나가 그래서 이 불명예를 얻게 된 것이죠. 불순종의 대표의 아이콘.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만약에 이 선지자였다면 그 니느웨에 가서 한번 부딪혀봐서 사람들이 그를 뭐 채찍질하거나 그를 뭐 감금해서 막 그를 매질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서 이렇게 도망쳐온 선지자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서 저 니느웨 땅으로 가서 그들의 죄가 내게 상달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떠나자마자 끝나자마자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더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나는 불순종할 거야, 나는 하나님 말 듣지 않을 거야 하고 결심하고 떠나갔던 이 요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쓰시옵소서,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지만 나는 아이라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반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의 인물일 텐데 요나는 그냥 그러나라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스로 떠나버렸던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엄청난 불순종을 짓고 이 요나가 지금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불렀던 이 요나가요, 얼마나 참 미련했는지 몰라요. 그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대의 뭐 로마나 그리스나 뭐 그 이전에 있는 고대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보면 어떠한 개념이 있었냐면요, 이 신이 한 지역에 이렇게 할당되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국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뭐 일본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이렇게 뭐 중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이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담당한 신이 있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던 어떤 이 민족이 산에서 싸우다고 지니까 우리 평지에서 싸워보자. 여호와는 이 산만 관리하는 신인가 보다 하고서 장소를 바꿨다 싸웠다가 하나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대패하는 사건이 한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아직 이 하나님의 이 편재하심,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신학적인 것이 아직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이 선지자라 불리는 이 요나도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니느웨의 반대쪽인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의 아주 작은 항구인 이 다시스로 이 도망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드디어 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도망쳤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에 거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간을 떠나서 우리가 집에 있든지 여기 시카고에 있든지 뉴욕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지든지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부재하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근데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는 이 쌍둥이 신학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표현 들어보셨어요? 광대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 표현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흘려넘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무슨 이게 거인처럼 크시다는 얘긴가? 광대하다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편재하신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우리 주님이 다 계시다라는 거고요. 광대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이 바닷가에 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고 광대하신 모습으로 그곳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자가 됐지만 하나님을 그를 찾아오시는 추적자가 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요나를 쫓고 계신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이 보입니까? 죄악이 주는 이 달콤한 편안함 아래서 이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요나에게 이 폭풍우가 임했다라는 이 소식이 들려오죠. 이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를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갑판 위에 올라가 봤더니 뭐 아수라장인 거죠. 사람들이 이제 죽겠구나 하고서 서로 막 화물을 이 배 밖으로 던지고 있는데 이 요나가 이 상황을 보고서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배를 삼킬 만한 이 집채만한 파도가 이 배를 찰싹찰싹 때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 한번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제비를 뽑혔는데 누가 뽑혔어요? 이야기 모르세요?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죠. 여러분 이 평생 주택복권 한 번도 당첨되보지 않은 사람일 텐데 참 이런 거 한번 딱 뽑히고 나니까 요나가 자기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딴 사람은 다 몰라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이구나.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도망쳐 왔는데 이곳에서도 망망대해 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구나 하는 그 사실을 요나가 깨달았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내가 주의 신을 피하여 어디로 갈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여전히 주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필지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요나가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구죠. 자, 이 선원들이 이 제비 뽑힌 요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요나의 상황이었다면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저였다면 저한테 좀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나한테 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기도할 시간을 좀 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야기하죠. 그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이 그냥 죽음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라도 이 선지자 요나가 회개했으면 상황은 정말 급반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오히려 이 바다의 이 폭풍이 더 거세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선지자로서 이 하나님의 낯을 보기보다 오히려 지금 죽음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잘 나오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이 가끔은 아휴 뭐 하나님 믿어서 이게 뭐 나한테 유익이 있나? 세상 사람들이 더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하고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하고 이렇게 방황하다 보면 남들은 이렇게 도둑질해도 잘 안 걸리는데 이렇게 나는 한번 하면 딱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딱 잡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뒤통수에서 누가 나를 딱 잡아당기는 것처럼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그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이 두 가지 선택이 사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선택은 좀 미련한 선택입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하고 갈 때까지 더 가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망하는 이 징조가 시작됐을 때 이 멈췄어야 되는데 아,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하나 해봅시다 하고서 어떻게 해요? 더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정말 이 뭐 손 털고 발 털고 다 해서 그때 이제 두 손 들고 항복해서 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직감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한테 바로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애굽이 왜 열 번째 재앙까지 갔습니까? 첫 번째 재앙이 있을 때 그 피재앙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장자까지 치시는 그 아픔을 그가 겪어야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확 붙잡으시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어도요 사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것이 무섭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큰 은혜인 것이지요. 저 유명한 저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야지 해도 하나님이 나를 딱 잡으셔서 못 가게 이렇게 붙잡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의 마음이요 아까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이 첫 번째 마음 같아요. 그가 거기서 자기의 이 잘못을 깨닫고 아, 제비 뽑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구나라고 딱 알았을 때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자기의 이 죄를 이 고백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냥 죽자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방이 지금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막 일렁이는 그 깊은 바다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교회를 잘 섬기시던 분들도요 이 교회를 떠나서 이 환란을 당하게 되면요 당연히 돌아올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오히려 더 못 돌아올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서 다시 돌아오면 좋겠건만 그 폭풍우를 통해서 그 높은 파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오히려 더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같냐면요 우리 이 10대 소년들 보면 가끔 이렇게 집 나가는 이 청소년들 있죠. 여러분 집 나가면은 좋습니까? 아니죠. 당장 이 먹을 것도 없고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어요. 힘들고 춥고 배고프면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한테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어느 부모가 안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의 이 남은 이 마지막 이 알량한 자존심이 그 다시 못 가게 하는 거죠. 이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사인을 주시고 너가 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풍우를 보내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랑 힘겨루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다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얼마나 황폐해집니까?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이 선지자 요나가 정말 그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이 요나는요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였으면요 이 제비가 뽑히자마자 요나를 그냥 던져서 넣었을 텐데 이 선원들은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화물을 막 던졌죠.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앙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요나를 이 바다에 던지는 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다에 깊이 떨어지는 이 요나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검은 그 흙빛 바다에 빠져 잠기면서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나는 이렇게 내 삶을 마감하는구나 하고 이 요나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죠. 이것이 이 학자들 특별히 이 해양을 좀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 흔히 이렇게 배 속으로 들어간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뭐 한 크기가 좀 큰 이 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 코의 후실이라 그러죠. 이 코의 뒤에 공간이 한 사람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나가 들어간 곳이 그 공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고래가 이렇게 숨쉴 때마다 해초가 들어와서 자기 목을 감싼 것이 아닌가? 이 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지금 구사일생으로 지금 요나가 이 살아난 것이죠. 자기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은 그 사람은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하셔서 그들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인생의 폭풍으로, 계속해서 인생의 그 파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이죠. 어떤 뭐 사업이 망하게 되던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이렇게 마찰음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정말 좋지 않은 질병으로 혹은 내 몸이 그런 질병으로 이렇게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신호들을 통하여서 내게 이렇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요 어떤 고난이 발생할 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까? 돈 많고 막 잘 나가고 막 한참 재미있을 때 아버지 집 돌아왔어요? 아니요. 그는 오히려 그때는 야 나 잘 떠났다, 야 내가 진작 떠날 걸, 야 내가 왜 괜히 이렇게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따분하게 지냈을까 막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돈이 다 떨어지고 친구가 다 떠나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고 정말 너무 배고프고 허기져서 그 돼지가 먹는 지엽여매를 먹다가 심지어 그것도 이제 먹을 수가 없어서 다 끊기게 된 그 상황에 그때 그가 무엇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떠오르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내시는 이 고난이요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돌아가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탕자가 그것을 깨닫고 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막 이 멱살을 붙잡고 내 돈 어디 있어 하고 막 그랬어요? 아니요. 이 아버지가 이 멀리서 이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서 그를 꽉 안아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도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최고급 옷으로 입혀주고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 마을 잔치를 열어주죠. 웰컴 홈 파티를 이렇게 막 성대하게 열어주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대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요나였으나 그가 진실로 이 자신의 지난날의 이 죄들을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컨 찬스를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그동안 이 죄를 짓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 영혼 가운데 죄를 고백하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이 음성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이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가시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3장 2절 말씀과 1장 2절 말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경을 펼치셔서. 그러면 그것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이 요나에게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비록 실수하고 영적으로 넘어졌지만, 선지자로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에게 은혜로 대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죄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불순종한 요나를 데리고서요 구약 성경의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쓰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온 죄인들, 비록 우리가 가진 이 과거는 참 누군가에게 말하기 부끄럽고 내 자신도 참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그 죄악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만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 하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따랐던 그 다윗.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으나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밤에 서성이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를 불러서 그날 밤 그녀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벌써 이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것이죠. 바세바와의 이러한 성적인 이 범죄를 한 후 이 다윗은 또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살인과 간음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큰 죄를 저지른 다윗. 여러분, 아무리 이 그 뒤에 악한 왕들을 다 살펴봐도요, 살인과 간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던 왕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의 역사상 다윗만큼 이렇게 나쁜 죄를 범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대로 다윗의 인생을 다 끝이셨다면 그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욕하고 손가락질 만한 천하의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완고하고 그 단단해져 버린 그 마음을 깨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으로 이 다윗을 치료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단하게 굳어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르르 녹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눈물로 통회하고 회복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 같은 사람이라도요 범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와 동시에 그와 같이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신약의 또 다른 인물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 하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더 강하게 부인하여서 그를 모른다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며 욕하면서 나는 저와 같은 사람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닭이 울었고 그는 밖에 나가서 정말 처절하게 펑펑 울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 베드로의 인생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 역시 가룟 유다와 함께 오늘 역사상의 가장 최악의 죄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라 호숫가에 다시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 번 그에게 물어봐 주시죠. 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봐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부인했던 그 상처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킨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 과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한 그 실패와 그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리더요 역사의 길이 남을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스토리와 역시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도요 다 사실은 한때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마음 가운데 살아갔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하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지금은 뭐 그런 풍경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한국 이 집들을 보면은 이렇게 쥐들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 세대에 살고 계셨던 분 계세요? 쥐들이 막 집에 많이 있어서 이 쥐약을 놔야 했던. 아, 저는 군대 시절에 제 이 내무관에 이 쥐랑 같이 살다 보니까 자고 있으면 이렇게 쥐가 제 배를 막 넘어가는 막 그런 데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 옆에다가 이렇게 우유를, 서울 우유를 딱 넣고 이렇게 자고 나면 쥐가 그거를 다 파먹어가지고 전 처음에 이 선임들이 장난친 건 줄 알았는데 쥐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도 예전에는 이렇게 뭐 쥐꼬리 가지고 학교도 가고 뭐 그랬었죠. 이 쥐를 잡기 위해서 쥐약을 집집마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 설치하라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집에서 키우던 이 개들이 이 후각이 워낙 민감한 개들이다 보니까 이 쥐약을 자기도 이렇게 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쥐약을 먹은 이 개가요 어떻게 되냐면 이 눈에 이 불꽃이 막 일어나서 갑자기 총알처럼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지금 창자가 이 쥐약 때문에 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막 살려달라고 막 얘가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다른 건 약이 없어요. 딱 하나만 이 개를 살릴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녹두를 이 뜨거운 물에 이렇게 불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비벼가지고 나온 그 물을 이 개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정 이 서너 사람이 개를 붙잡고서 오래 지나서 먹이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개를 붙잡고서 빨리 그 녹두물을 먹이면 이 개가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녹두에 있는 그 강한 해독작용 때문에 이 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약 먹을 때 녹두 먹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죽어가는 이 존재를 살리게 되는 어떤 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죽어가는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사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내 연약함으로든 혹은 억지로든 내 마음이 너무 싫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셨던 그런 마음이 계십니까?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보배로운 피로 값을 다 치러 놓으셨습니다. 그 피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